우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이 하나의 서클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명령이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1장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포를 했고요. 지금 읽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가만히 보시면 1절에서는 말 그대로 명령이 나오고 2절과 3절에서는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냐면 어렵지 않죠.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유념함으로. 유념하라. 유념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전 번역에서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지금 번역은 유념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예전에는 간절히 삼가하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도록 잘 삼가하는, 주의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그렇게 명령한 거죠. 특별히 이 유념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면서 하나님 비유를 여기에 곁들여 놓았는데, 1절 중간부터 보시면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배가 바닷가나 항구에 부두에 정박해 있는, 혹은 아니면 강가에 이렇게 나루터에 정박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물결은, 물살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물살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배를 닻을 내리고 혹은 단단하게 묶어 놓아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딱 묶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단단하게 묶어 놓지 않으면 그냥 주변에서 도와줘서 가만히 잘 있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떠내려가게 하려고 계속 물결이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네가 잘 정박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이 아니다. 그냥 네가 신경을 잘 써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휩쓸려가고 언제든지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신경 쓰라는 거예요. 뭐 물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안 가고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만 하면 엄마 아빠가 밥도 안 주고 두들겨 패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아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까지 해야지 되나,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주변에서 옳다고 나오고 역시 네가 그런 생각 먹기를 잘했어 이러고서는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을 도와주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핍박하고 가로막는, 그게 훨씬 더 우리 삶의 조건에는 많죠. 그러니까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자기 자신을 붙들어매라. 예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잘 붙들어매고 있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떠내려가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가게 된다.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뭐 나이 있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도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떠하냐면 자기가 살아왔던 악한 습성이나 어리석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거를 고민한 다음에 행동하지 않으면 다 본성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원래 있던 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원래 알던 대로 행동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이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가,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지,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냥 못된 습성이 그냥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금 유대인들은 과거 신앙생활 하던 대로 돌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단단히 묶어놓고 늘 유념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명령만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경고가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앞부분을 보시면 구약시대 때는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천사들이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말씀도 견고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그 뒤에 보시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심판과 형벌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는 죽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자식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지옥 형벌을 받는 더 크고 놀랍고 더 크고 어마어마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되죠. 이 경고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점은 사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큰 은혜이지만 이 은혜는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책임이 동반되는 은혜입니다. 책임이 동반되는 은혜. 이걸 좀 쉽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쭉 쳐다보면 그냥 쳐다만 보는 아이쇼핑을 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렇죠? 계속 쳐다만 보고 있으면 좀 창피해서 그렇지 뚫어지게 앞에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그런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롤렉스 시계를 구경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롤렉스를 제가 많이 구경을 다녔는데 이 분쇄 넘치게 아버지께서 롤렉스를 좋아하셔가지고 몇 번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백화점마다 가가지고 롤렉스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금딱지로 된 거, 청판으로 된 거 해서 롤렉스를 쭉 쳐다보고 있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문제는 어디서 생겼느냐? 사갖고 왔어요. 사가지고 왔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손을 안 대고 다시 환불하면 환불이 되지만 갖고 와서 쳐다보니까 손목이 작거든요. 그래서 줄을 좀 줄였습니다. 아 이렇게 겹쳐있는 것들을 두 개나 세 개를 떼어가지고 줄였어요. 그렇게 줄여가지고 쓴 다음에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환불해달라고 가지고 가면 환불이 안 됩니다. 자기가 손을 댔으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여서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적합하지 않은 비유일 수도 있지만 이건 뜯어서 일정 부분 사용한 상품과 비슷해요. 환불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그 책임이 구약시대 때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것과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지 돼요. 훨씬 더 큰 은혜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구약시대 때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100만원짜리 상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은 1억짜리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상품은 뜯어가지고 일정 부분 사용했으면 만약에 내가 손해보려고 하면 100만원만 손해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1억원어치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보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은 그냥 아 이건 뭐 좋으면 내가 취하고 아니면 버리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이면서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 부과되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 3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는 주님으로 말씀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두 번째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네. 그러니까 들은 자들이 또 우리에게 전달을 해줘요. 4절,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는데 성령님께서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나 역사심을 통해서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은 어떠하냐?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세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입증하시고 확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먼저 들은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본문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한 시간, 두 시간 아니라 하루 이틀, 하루적인 설교에도 설명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포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제발 말씀을 좀 들어라. 예수님께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알고 있으니까 제발 좀 순종해라 이거예요. 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히브리인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그걸 저버리고 구약시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기네가 그대로 전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냐? 어디에서 문제가 제일 처음 시작한 거냐?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시작됐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게 다시 제자리를 잡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들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한 첫 걸음이 무엇인가?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걸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신앙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건 뭐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잘 들어야 됩니다. 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을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 자신도 그렇고요. 저 자신도 그렇고 이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 말씀을 알려주는데도 안 들을까? 왜안 들을까? 가만히 보면 현실적으로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기 고집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아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인도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절대로 예수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들어도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그 생각, 내가 그 감정들이 내려놔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놔져요. 이게 비워져야지 돼요. 내 생각. 그래서 일정 부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고집을 다 갖고 나는 이걸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 여기에 합당한 말씀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그 생각은 요겁니다. 요거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그 감정은 저 자식이 미운 겁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포기가 되고 비워져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데에다가 그걸 기준 삼아서 예수님 말씀을 자꾸 근거로만 자꾸 들이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다.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 지금 여기서 선포하는 대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자기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나는 율법이 좋은데, 나는 성전에 가서 앉아 있어야 마음이 평안한데,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포기해야지 돼요. 그리고 그걸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왜저 사람 저렇게 행동할까 보면 거의 대부분은 고집이 세요. 고집이. 자기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옳아,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해야지만 돼. 그런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게 내려놔지지를 않는 거예요. 내려놔지지를 않아요. 마치 사탕을 먹으려고 하는 아이와 같아서 사탕을 손에 주고서는 사탕 먹겠다고 할때 엄마가 이야기한다고요. 예, 엄마가 이야기하는 걸좀잘 들어봐. 사탕을 먹으면 이빨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이가 다 듣고 뭐라고 하죠? 알았어요, 엄마. 그럼 이제 사탕 먹어도 되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는데 들은 다음에도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욕을 해도 되나요? 똑같이 우리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가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다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찬 영혼, 예수님을 닮은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시되 무엇보다도 독생자 주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무겁게 여기는 그리고 늘이 말씀을 유념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늘이 말씀을 곱씹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어찌하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참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TV 제자가 되어서 인터넷의 제자가 되어서 동네 사람들의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 말씀보다 그런 말들의 귀를 기울이거나 혹은 내 생각과 내 고집에 참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